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생하신 복된 성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과정 안에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경륜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랑이 어떤 배경과 어떤 원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를 확인함으로 세상을 상대하며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값비싼 진주를 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신 자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구딘의 표현에 따르면 12월 25일 오늘은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서 입을 맞춘 날입니다. 이 복된 날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그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의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모친을 잃어 하나님께로 먼저 떠나보낸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올해는 제 기억 속에 남을 것이고 또 2020년 2월 달에 특별히 이 병이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2020년 2월은 아마 제 뇌리에서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을 날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했고 또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30개국 이상이 영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항상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의 테두리를 뚫거나 혹은 그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겠지만 인류는 또 다른 바이러스나 또 다른 문제, 특별히 기후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적 상태,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은 아무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또 건강하고 또 가정도 평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존적 상태가 과연 그렇게 건강하고 평안하냐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이 그 개입을 메워보기 위해서 이성적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온갖 일을 다 시도했고 또 종교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신의 영역에 들어가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사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널 수 없는 도랑에 다리를 놓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래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현상가족의 밤 행사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12월 24일 밤에 교회학교 발표회를 많이 했었지요. 그때 대개 유치부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그들은 뭣도 모르고 부르겠지만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라는 그런 노래나 구호나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아이들의 귀여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성탄은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시작된 날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성주신 사건은 영원히 시간과 공간 안으로 치고 들어온 사건이요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고 심판주가 심판을 받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그리고 원수가 자녀로 그리고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어제도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했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구원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협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루이스는 시편은 교리적인 논술이나 설교가 아니라 노래로 부르기 위해서 의도된 시일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시편을 읽으면서 서신서 읽듯이 내러티브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죠. 시편을 읽을 때 교리나 설교처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문학 장르상 시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래 불려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편에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에도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하신 바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시편도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는 안 됩니다.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늘 말씀을 드려왔지만 우리 인간의 정서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내가 무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내 마음의 영적인 우울한 상태를 너무나 잘 대변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정도로 시편을 읽으시면 안 되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시편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도 나타나지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이 성자의 존재의 근원이 성부께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고 또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는 성자의 순환 성자의 고난에 대한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바대로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89편 1절부터 4절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시편 89편 1절부터 4절만 읽었는데 그 이유는 길기도 하고 이 내용을 다 설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1절부터 4절은 시편 89편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을 따라 창조 질서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다윗의 집에 주신 약속도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언급할 때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서 성경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시편 89편을 이어가는 마치 황금실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성실이라는 이 단어가 2절에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49절에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언급되지만 우리는 보통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경은 그 사실만을 말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속성의 시행 방식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성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인자라는 이 말, 우리 연산교 교인들은 잘 아시죠? 히브리어로 인자가 뭡니까? 헤세드죠, 그죠? 왜 우리가 잘 모르는 구약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한글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인자 이 단어 하나로 포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우리가 좀 어렵지만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실제로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제가 언약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자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인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풀의 이슬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사람의 헤세드가 아니에요. 이 헤세드는 크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적 사랑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닙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은 사랑의 표식에 불과해요. 사랑의 표현이 약속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인자입니다. 이것이 언약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헤세드가 하늘에서 경고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 창조 질서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많이 들지요. 여러분들이 텃밭을 한번 가꿔 보십시오. 농사를 해보세요. 그 시커먼 밭에서 식물을 심으면, 씨를 심으면 얼마나 단과의 과일이 주렁주렁 맺어지는지 고구마, 감자, 마늘을 비롯한 그 다음에 각종 열매들 그 다음에 바다에 가면 그렇게 고기를 잡아도 때마다 그물을 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고기가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언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뭐 우물을 버리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재미삼아 먹잇감을 좀 던져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다음에 잡아먹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양어장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짜로 그걸 먹죠.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언약적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맹세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창조 세계를 지금도 언약적 사랑으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헤세드가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은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대대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무슨 맹세입니까?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구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3절, 4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창조를 언급하고 있고 뒤에는 구속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은 창조 세계 안에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것을 특별히 다윗을 통한 진정한 구원을 약속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항상 믿게 될 때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의 구속주 그리고 구속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라고만 말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셨다라고 언급하면서 그래야 그분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왜 창조와 구속 왜 창조주와 구속주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시온이하고 하이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 왜 하나님이 구속주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망가진 물건을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설계하고 제작한 사람이 제일 잘 고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세상의 문제를 누가 잘 고칠 수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잘 진단하시고 제일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고 그 제시하신 해결책을 따라서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통한 구속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주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 후손과 그 보좌를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과 맹세라고 하는 두 단어가 동원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라기보다 언약은 깨어질 수 없고 철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약과 그 다음에 그것도 양에 차지 않아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일반적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완성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하죠. 결혼 맹세. 반지를 끼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맹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맹세와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서 택한 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택한 자가 누군가라고 물어야 되고, 택한 자가 누군가라고 묻기 전에 택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용도로 성경은 택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문맥에서 택한 자는 누구죠? 왕이죠.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운다 그랬으니까 택한 자는 다름 아닌 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즉시로 나라를 만드신 것을 알수 있고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그 다음에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택한 자는 누구죠? 다름 아닌 왕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본래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가 자신의 편으로 들어왔죠. 물론 그것은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깨름직해서 압살롬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가지 아니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자 후세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택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당신에게 속해야겠다 그 말이죠.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택한 자는 압살롬이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너무 기뻐서 옷이 벗어지는 일도 모르고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했죠. 이것을 봤던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내종 다윗에게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다윗과 언약한 것이 맞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드러난 예표고 상징이지 실제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약속은 누구와 누구 간에 이루어진 약속인가 하면 성부와 다윗의 진정한 후손이신 성자 간에 이루어진 약속이고 바로 이 성부의 언약, 성부의 맹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 즉 메시아의 조상인 이 다윗이 진정한 택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왜 택한 자라는 표현이 자꾸 나타나느냐라고 말을 하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왕위가 계승될 때마다 심각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왕조의 정당성 문제예요. 그래서 택한 자로 언급되는 이 왕을 지칭하는 이 칭호는 하나님의 순수 혈통, 하나님께서 선택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구약에서 어떻게 택한 자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 단어는 단지 그냥 누가 집었다, 누가 선택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택한 자를 가리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종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지칭함과 동시에 주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택한 자이신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주일날 이사야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에 나타나고 있는 각각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는 바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온전히 순복하는 존재로서 모든 일을 다하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말씀을 의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은 사람들이 부리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종은 이 땅에서는 적어도 왕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종으로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들이 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립니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왕인데 왜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다윗에게는 사용하는데 왜 사울에게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지요. 왜 사울은 폐위당했습니까? 불순종했지요. 다윗은 끝까지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 그 일에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에 온전히 힘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인생은 결국 인간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진정한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전에는 주께서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고 주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조를 주겠다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죠? 그 다윗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왕조예요. 네가 왕이 되었지? 네 한 대로 끝나버리지 않는다. 그 왕위는 계속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19대 왕까지 내려가는데 아홉 번이나 왕조가 바뀐 반면 유다는 20대 왕까지 왕조가 내려가면서 왕조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자체가 이미 구속 역사예요. 어떻게 한쪽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아홉 번이나 바뀌는데 어떻게 유다는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역성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달랴 때 한 번 구태타가 일어나긴 했지만 금방 진압이 되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하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동여 매시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자신이 그 약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진정한 맹세는 뭐죠?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분들은 어떤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가 하면, 근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바벨론에서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계열의 왕위가 끊어졌는데 과연 그 약속이 효력 있는 약속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대답을 알 수 있죠? 다윗 왕국, 즉 옛 언약하에 이스라엘 왕국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예표론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위는 영원한 왕위이신 그리스도의 왕위를 예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표는 불완전합니다. 예표와 예화는 항상 무엇을 지시하고 상징하지만 불완전해요. 예표와 예화가 실체라면 그것은 예화나 예표 아니죠. 그것 자체가 실체인데 뭐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예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구속자를 진정으로 자기 백성들을 곡으로 모아드리고 참으로 의와 평강과 공도로 치리하실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버리지만 사실은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을 봐도 그 내용의 의미와 그 깊은 의도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단어와 그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 때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손주를 보지 않았습니까? 해율인데요. 이름이 최해율인데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내놓고 손주 자라간다는 말 뭐 되게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겠어요. 제가 너무 예뻐요. 정말. 그래서 제 아내하고 단 한 번도 해율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지 않고 잠드는 날이 없습니다. 걔만 보면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요. 그런데 그걸 제가 어떻게 형용할 수 있죠, 말로? 너무 좋습니다. 그것밖에 제가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정말 그 아이를 좋아하는 그 내용을 100% 다 표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말할 때 그냥 단지 하나의 문장, 단지 하나의 단어만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게 되어지면 이런 시편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바늘 귀에다가 최후의 만찬 그림 뭐 이런 거를 새긴다 그래요. 그 가능합니까? 바늘 귀에? 그런데 그런 게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진다 그래요. 그게 뭐 수십억씩 한다 그래요. 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단지 하나의 바늘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는 순간 예술 작품으로 변모해버리죠. 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세상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이 분명하고 너무나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뚜렷하면 크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 사탕 하나 주면서 유혹하면 유혹받을 어른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아이들도 알사탕 하나 줘서 아이를 꿰을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지 예수께서 나셨으니 우리 기뻐합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어떤 깊은 구원의 크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 그 큰 구원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영원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계획은 하나님께서 최초 만드신 세상이 올바로 작동되지 못하고 죄인들이 문제를 일으킨 돌발적이고 우연한 상황에 대한 플랜 B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실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과 제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하였습니까? 당연히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 도면에는 구조도면, 골조도면, 건축상세도면, 전기도면 등등의 도면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들은 사실은 마스터 플랜에서부터 전체 도면에서부터 나온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깊이 못하는 분들은 대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주일 낮 예배 한번 좀 나와주면 되는 건가요? 자신의 신상 명세를 말할 때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면 믿는 겁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제대로 알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천국 간다는 이 말은 사실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면에서 단지 성자만 감당해야 될 책무가 아니었습니다. 성자에게만 부과된 임무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전체가 감당해야 될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작정하시고 성부는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왜 행하시는가 하면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에 구속 협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통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구속 협약, 구속 언약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구속 언약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은혜 언약이나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지만 구속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간의 언약이기 때문에 제가 구속 협약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속 협약이 뭐냐라고 말하면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기로 한 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3, 4년 전에 구역 모임 교재로 사용했던 존 플라벨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 책을 쓴 존 플라벨이 구속 협약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무엇보다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협약에 대해서 어떤 말이 서로 오갔을까? 가설적 대화록을 만들었어요. 성부가 성자에게 뭐라고 말했고 성자가 성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죠, 물론. 그러나 성경의 기초에서 이런 대화가 오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상에서 성부와 성자 간의 가설적 대화록을 만들었습니다. 현상가족의 밤 같으면 우리가 한번 연극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연극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입니다. 성부. 성부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여기 스스로 지극히 파멸하여 이제 내 공의 앞에 드러나 있는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다. 공의가 이들에게 보응할 것을 요구하니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킴으로써 공의가 스스로 보응할 것이라.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자, 내 아버지여, 저들에 대한 그리고 저들을 위한 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저들의 보증인으로서 저들을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세서를 다 가져오소서. 저들이 아버지께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제가 보겠나이다. 주여 다 가져오소서. 차후에 계산할 것이 남지 않도록 이제 제 손에 요구하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진노를 겪게 하느니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저에게, 아버지여 저에게 저들의 죄값을 물으소서. 성부입니다 이제. 하지만 내 아들아, 내가 저들을 떠맡을 경우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갚아야 할 것이다. 감액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거라. 저들을 봐주려면 내 너를 봐줄 수가 없노라. 이제 성자입니다.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소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으소서. 설령 이 일이 제게 일종의 파멸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설령 이 일이 제 모든 부요를 다 메마르게 하고 제 모든 보화를 다 바닥나게 할지언정 그래도 저는 기꺼이 일을 맡겠습니다. 이런 성부와 성자 간의 대화록을 우리에게 써서 남겨놓았습니다. 이 대화록에 나타난 바대로 성자는 종으로서 성부께 예속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성부는 성자에게 구속사에게 과업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가설적 대화록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목적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비록 종으로 순복하지만 버릴 권세도 있고 빼앗을 권세도 있다. 무슨 뜻이에요? 비록 종으로 순복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는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다. 아버지께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성부가 종으로, 아니 성자가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방식으로 성부를 영화롭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 의문이 생기죠. 소혈 응답을 우리가 이미 살펴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권능에서 동등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성자는 성부께 예속된 자처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단, 그 다음에 16세기 소시누스라고 하는 이 이단이 바로 그런 부류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이 초대교회 역사에 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께서 마치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아리우스가 바로 그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나신 이라는 이 말은 창조의 순서적인 면에서 맨 처음 지음받은 뜻이 아니고 권위의 순서상 제일 먼저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지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잘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로고스이신 성자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복음서를 읽어나가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시면서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는 방식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성자가 성부보다는 열등한 존재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는 하나님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했잖아요. 같은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죠?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신성을 비워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인성적 측면 100% 인성에 매달려서 아담의 타락한 실존적 본성 안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인생의 과정을 다 겪으시고 겪어야 되는 모든 죄, 체벌의 과정들 다 겪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성자가 성부께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말씀들을 마치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구속, 협약. 교회학교 아이들 위해서 예를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인데 제가 영화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출연하는데 제가 캐스팅한 배우가 왕이고 제가 신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때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보다 낮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 학생들 위해서 좀 쉽게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본래는 동등하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성부는 작정의 역할을 맡으셨고 성자는 실제로 구속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구속사역을 적용하기로 서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성자가 성부께 예속된 존재처럼 그렇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발적 예속이죠. 이번에서 토마스 구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 지구의 주권과 의미를 갖춘 위격 사이에서 처리된 최대 사건으로 지구의 주권과 의미를 갖추신 위격 사이에 처리된 최대 사건으로 이 같은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약하시고 실행하시는 이런 일은 역사상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8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쭉 나타나고 있죠?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에 있었던 대화록을 반영하는 기도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죠. 바로 이런 말씀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 플라벨의 가설적 대화록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삼신론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유대교처럼 유일신론으로 이해하셔도 안 돼요. 그분은 한 분이지만 삼위로 계세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웨스턴 신앙고백, 사대배경의 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고백사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성자도 성부의 본질 안에 있다 그 말이죠. 신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고 말해서 이런 삼위일체 상호 내주의 일체성이 성부와 성자의 차이를 배제하지 않아요.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게 되어서 아까도 처음 난 자라고 말하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런 정도의 오해는 아니지만 성자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분 안에서 어떤 연합과 작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읽어도 모릅니다. 읽었다는 것만 중요해요. 몇 번 읽었는가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뜨겁게 몇 번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내 마음을 차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게 바로 사실이구나. 이게 바로 실제구나. 그 사실을 알 때, 그래야요, 단순히 내가 한 목숨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다는 것이고, 그 거대한 실행 안에 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22절, 23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작정의 실행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구속협약의 구속언약의 뿌리의 근거는 뿌리와 근거는 창조와 구속에 드러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부의 사랑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어제 요한일서 암송했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분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이 성부의 사랑이 성자를 보낸 것이고, 이 성자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이고, 이 성령의 사랑이 그 사랑이 아무 한 일도 없는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자녀를 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녀를 데리고 온 가정이 세 가정이에요. 이계훈 성도인 가정, 정전 입사인 가정, 강민 성도인 가정, 세 가정이고, 아, 밑에 이영식 성도인 가정이 있죠? 또 있나요? 주동욱? 예, 주동욱 성도인 가정. 다섯 가정이 왔네요. 20명만 앉으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는지 저도 자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요, 세상을 다 희생시켜서라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사라져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성부 하나님께 투영시키면 성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겠죠. 차라리 세상을 다 멸해서라도 너를 세상에 넣어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부께서 어떻게 하였죠? 자신이 보내는 성자가 결국은 인간들에 의해서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것도 가장 악독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그처럼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존 오웬은 이 구속 협약이 체결될 때 삼위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거 구절이 잠언 8장 30절 31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내가라고 하는 존재는 잘 보시면 성자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성자는 성부의 기뻐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말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되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처럼 항상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는 그러면 성부는 그렇게 즐거워했고 성자는 뭐 즐거워하지 않았는가? 시편 40편에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히브리서 10장 인용되고 있는 그 말씀에 뭐라고 말했지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6편에는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모든 즐거움이 아들에게 있고 제 모든 즐거움이 며느리에게 있고 제 모든 기쁨이 손주에게 있는 것처럼 그가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성탄감사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뭘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가? 기쁘다고 주셨네. 뭐가 기쁜지, 왜 기쁜지,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지, 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일을 갖고 있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협약 안에서 이루어진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과 그 작정의 실행의 방식으로서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구현되었기에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로마서 5장에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찬양하면서 눈물 한번 흘리고 카타르시스를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인식되고 다시 한번 더 동의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은 얄팍한 사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설교했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견디고 의지를 동반해서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걸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나를 몰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와 또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고역과 금욕과 수련의 과정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 이런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내 일생일 때 큰 기쁨이요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넉넉히 고단한 앞으로의 또 인생의 삶도 믿음으로 헤쳐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과 깨달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고역이나 힘든 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사는 차선책이 아니라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확신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냥 구원하러 오신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닌 그 일 안에 얼마나 깊고 오묘한 크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구원의 크신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간직하고 세상에 휘둘리거나 작은 유혹에 매어 달리거나 그 유혹에 굴복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소유한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의 삶을 믿음으로 헤쳐다닐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또 아픈 자,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또한 노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주께서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